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1장 가운데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 이제 내일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제자들을 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고 그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바꾸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선 제자들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7장이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7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런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자그마치 26절 이 안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 가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이런 데 가면은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영상이.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주기도문, 아, 주님이 드린 기도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 특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드린 기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너희가 드린 기도, 이건 말 그대로 위선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5절에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저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 위선자의 기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그 위선자가 뭐냐?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 영화 배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각본에 나와 있는 대로 각본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슬퍼하라 하면 슬퍼하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려 마음에 있지 않은 그런 그 기도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내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장 7절에는 이 사람들이 보통 기도하면 30분, 1시간씩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처럼 헛된 반복의 말로 기도를 길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교도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만 그 신들이 들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안 되니까 방언으로 하면 밤새도록 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밤새도록 1년 내내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에센스, 핵심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드려야 될 그런 기도의 패턴, 이걸 이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주기도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걸쳐서. 근데 이건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에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해주신 그런 기도기 때문에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 뭐 유대인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신도들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라 그러면 원래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문자 그대로 주기도문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드린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기도문 거기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그 기도의 패턴을 보여준 그 기도는 5절에 불과한데 여기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신 그 진짜 주기도문은 자그마치 26절입니다. 26절.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예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 구약성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봉헌을 하게 될 때 엄청나게 긴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또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기도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니까 어떤 기도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 어떤 기도냐? 이기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기도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주기도문 그 배경과 핵심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 의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성막으로 가야 됐어요. 그 성막을 가면 성막은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돼 있어요. 성막에 이제 뜰이 있고 그 안에 노제단이고 이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때가 어디냐? 지성소예요. 요거는 홀리 오브 홀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게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거, The most holy, The holiest place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예의를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대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7장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저도 여러분도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렸던 가장 위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냐. 예수님 내일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죽는다. 얼마나 그 비장한 그러한 각오가 들겠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 회심을 시켜갖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 메시아로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고 구약성경 것들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위대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내일 십자가에 가야 되니까 힘을 얻으시고 그것도 여기 지금 남겨져 있는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ask, 영어로는 ask예요. 우리가 pray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pray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ask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 나누시고 그 다음에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하시면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패배자로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의 왕국을 이겼다. 마귀를 쳐 부수었다. 물론 이제 십자가가 내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는 일이 있고 승천하시는 일이 있고 재림하시는 일이 있고 이 모든 일이 있어야 결국 맨 마지막에 마귀가 정복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끝났다. 이걸 지금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주기도문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예,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에는 내가 남기고 가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그런 내용이 있고, 20에서 26절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를 믿게 될 사람, 내 교회에 속하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거 정리. 첫 번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일 죽으셔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고, 또 제자들의 안위, 제자들의 안전, 제자들의 기쁨,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것, 이런 일들을 위한 부탁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특별히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21세기에 22세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여튼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그 교회가 예수님의 과거 사역과 그 다음에 미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26절의 기도의 말씀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완수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형제님도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항상 제일 좋은 거예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 여기 지금 왜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더 친근한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 하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야.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때가 오지 않았다. 근데 지금 드디어 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에 이루셨다. 그렇죠?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근데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정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제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적, 이걸 이루실 때가 이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 영화롭게. 그거는 영어로는 glorify 이렇게 돼서 우리말로는 영화롭게도 되고 영광스럽게도 되고 그게 다 괜찮은 말입니다.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4절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도 영광.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glory, glor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때까지도 지금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죽기 바로 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도 아버지요, 아버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오며,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세. 여기는 목사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커다란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이든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이든 교회를 오래 다니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먼저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가서 그냥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 명사를 찾아보면 402번이나 나옵니다.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402번이 나온다.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온 땅과 그 다음에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저 하늘 넘어 있는 저런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영광,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11장 40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들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들을 일으키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이 되는 게 예수님 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편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당하는 이와 같은 심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올릴 때가 왔다. 4절은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베푸셨어요.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아직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묻혔다가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 이렇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뭐냐? 가서 보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끝마쳤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끝마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고 회개보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리고 이제 회개보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제가 끝마치고 여기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나오는 또 중요한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 영원한 생명, 생명이란 단어. 3절 가서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life eternal, 생명이란 단어. 그렇죠?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영존하는 생명, 영어로 eternal life, 반대로 쓰면 life eternal, 또 어떤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 everlasting, 영원히 지속이 되는 그런 생명, 영원하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템포럴한 거예요. 이 템포럴한 거에 비교해서 이터널하게 되면 그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런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 특별히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그런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everlasting. Everlasting. 왜 이것이 everlasting이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이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다 없어져요. 짐승들의 생명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속한 천상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이터널 라이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성경은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자기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파워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영존하는 생명, 천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3절에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거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어떤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이 일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뭔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아,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이런 걸 믿으니 참 잘하는도다. 근데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귀들, 하나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만 여기 써 있잖아요. 마귀들도 믿고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마귀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이런 모든 일을 다 꾸민 게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 마귀들이잖아요. 이 마귀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어떻게 두려워서 떨기까지 하잖아요. 알고 믿고 두려워서 떨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자들이 마귀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서는 구원받았다고 한 그런 증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아버지를 아는 거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야지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Holy Father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Loving Fath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공적인 위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Holy Father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속성,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할 때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이 상태 그대로 서게 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인지가 돼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가서 찾아보니 예수님만이 이 구덩이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이거를 알고 믿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인격이 아니고 내 전통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 마귀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걸 못해서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존재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거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이제 12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가서 보면 I have manifested. manifest라고 하는 단어는 밝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냈다. 자,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름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1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어로 가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아, 이걸 드러냈구나.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물어보죠.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I am that I am. 그렇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우리가 번역이 안 되니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나오는 I am.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I am, 그 I am을 7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보도나. 가서 보면 I am, I am, I am이 저 위대한 I am이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시대의 그 I am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줬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구약시대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하늘에 계신 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하고 부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신약시대 처음 드러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 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여기도 기도, 주기도만 하시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한복음에만 120회 영어로 가서면 더 Father, F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 아버지가 영어로 120회, 여러분 21장 가운데 120회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3장에서 17장 요 5장 안에 아버지가 50회 이상 나오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언급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계속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자, 이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름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성이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동수 목사 이야기할 때 그 정동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예를 들어, 창세기 25장 26절 가서 보면은,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 형, 에서가 나오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러고 어떻게 가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이 된 거예요. 이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아, 이 사람이 음흉한 사람이고, 속이는 자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타고 눌러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 이름을 야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어서 슬픈 가운데 평생을 지냈는데, 아, 여기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냥 그 집안에 웃음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라고 한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 그렇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특성과 본성과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것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게 그게 이름인 거예요. 이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드러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본성과 아버지의 본질을 다 드러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는 걸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독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나, 여기는 디클레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클레어는 과거에 희미하게 알던 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걸 디클레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꿈도 있었어요. 환상도 있었어요. 대언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아직 희미하단 말이에요. 희미해요. 희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희미하던 그 아버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를 저와 여러분이 보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하루에는 못 가르쳐주니까 얼마 동안에서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데리고 다니고 같이 잠을 자고 동고 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자, 이 사람들을 내가 이제 두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 가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 아, 이거 여호와를 많이 불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예수 예수 뭐 예수 이걸 많이 했다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아 예수님이 지켜준 거지 무슨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실하심, 그렇죠? 아버지의 공의로우심,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심, 그렇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그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걸 통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의롭지 못한 그런 처우를 받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품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의롭게 대하지 못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쳐부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일에 달려있는 거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이들은 세상에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무슨 얘기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렇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그건 영원한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게 선물로 줬으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구원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지켜주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들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1절은 그래도 이왕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두 가지 이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가서 보니까 Holy Father,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Holy Father라고 이렇게 기록한 건 여기 한 군데 뿐이 없습니다. 11절 가서 보세요. Holy Father에 H하고 그 다음에 F가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다 고딕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로 표현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유일한 성품은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함이다. 거룩함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호칭이냐?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 예수님이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서 쓸 때 이거 Holy Father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교황의 타이틀이 뭐예요? 홀리 파더예요, 여러분. 교황의 이런 참남한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황의 공식 타이틀이 홀리 파더예요, 홀리 파더. 그래서 어떻게 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주를. 인간이 어떻게 번거지 같은 거 이거 쓰고서는 그러고서 홀리 파더라고 그러고서 커다란 이런 보좌에 가서 앉아있냔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종교인이 행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 했어요? 이 마귀가 만든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마귀의 걸작품이 바로 천주교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천주교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그런 시스템, 행위구원 시스템, 이 교황을 홀리 파더라고 부르는 이런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자, 우리 가서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위에 있는 거 우리 킹잼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지키사. 자,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뭘로 지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성품, 성실하심, 신실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이런 걸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해달라. 이게 킹제임 성경이에요. 루터 성경이에요. 예, 칼빈이 쓴 이런 올리베 땅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성경은. 근데 좋지 않은 성경이 있어요.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개역이나 NIV 현대 역본들 가서 보면 앞엔 똑같아요. 근데 거룩하신 아버지까지 똑같은 다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달라, 뭐 지켜달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받은 게 뭐예요? 여기 그걸 읽으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받았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두 개가 다른 게 보이십니까? 두 개가 다른 게 저 위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저 위에는 뭐예요? 제자들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받았어요. 그걸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는 예수님이 받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받은 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가톨릭 본문이고 위에 있는 거 킹제임 성경, 마르틴 루터의 성경. 그래서 이게 진짜 올바로 된 공인 본문 다수 사본에서 나온 거는 저 다 저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서 김기동 목사가 가서 쭉 읽어보니까 아니 가서 보니까 여기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렇죠? 예수죠? 근데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님도 예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얘기하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오는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거다. 이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온전하게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나와서 이런 베레아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 예수 예수만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그저 성령도 예수. 오 예수요, 오 예수요. 지방교회에 사는 이러한 완리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 이런 악한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 왜 그러냐?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왜 그래요? 본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 사람들은 성실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NIV 번역자들도 본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카톨릭 본문 그대로 번역하니까 저런 번역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킹제임 성경으로 가면 여러분 이단 오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여기 예수님에게 주신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또 8절에도 가서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이 땅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느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성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 그 뭐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도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줬는데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해달라. 뭘 통해서? 우리의 언행이나 무슨 연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해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되 뭘 통해서 일이 가능하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며 대적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대적하며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버지의 진리 즉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들이 진리고 그 다음 14장 17절 가서 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여기 1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성화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려면 세 가지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알고 교리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야 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진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생겨야 성경 공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고 거기서 끝나면은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겸손한 자가 되고 그렇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일이 생겨야만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이 안에 포함을 시켜 놓았어요. 자, 20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내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안전, 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WCC, WEA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와 같은 헛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게 WCC, NCC. 그렇죠? WEA 이런 데거든요.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21절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자 해갖고 어떻게 또 인간 띠를 두르자 그러고 뭐 휴전선 뭐부터 해서 인간 띠로 해서 쭉 다 이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 그러고 이런 인위 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WCC, NCC, KNCC 이런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우리처럼 침례교인도 있고 그렇죠 교단이 없는 그런 교인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예수님 몸 안에 속해 있으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건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뭘 꾸며주는 형용사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이미 하나가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가서 보니까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휴거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소망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 교회라고 한 예수님의 한 몸, 두 몸, 세 몸, 열 몸 있지 않아요. 한 몸이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주님이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 이건 물침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침례교인이라서 이걸 물침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구원 받는 거기 때문에 한 침례가 있고 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띠를 두르고 뭐 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 같이 세계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럼 뭐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으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으면 교회에 출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 교인 되는 거 이해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안 나가 교인이잖아요. 그걸 가나안이라고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안 나간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외로운 별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로 모이고 교제를 나누며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연합한 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 마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한 번만 보세요. 뒤까지 보시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왕좌 옆에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미 그런 면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이야기하냐?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예, 그 안에도 순두개 같은 그런 좋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우리 개신교 지난주에 통계를 제가 보니까 개신교 교파가 383개인가래요. 383개. 이렇게 분열되는 건 안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천주교도 우리와 하나고 불교도 우리와 하나고 몰몬교도 우리와 이런 식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밝히 드러낼 거다. 즉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알려고 하면 사복음서를 공부하면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거기 있는 것처럼 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제가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내일은 이제 십자가로 갑니다. 이러한 결연한 이와 같은 그 결기를 이제 보여주면서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내일 십자가 달려서 이제 죽으실 때가 왔어요. 지상 사역 이제 다 온전히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걸 하면서 이 26절의 기도 안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예. 네. 죽는단 말에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하다가 촌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12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역교회, 교회 안에서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며 증인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은 세상에 전달이 될 수 있다. 요 네 가지를 함축적으로 요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 결심하실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으면 돼요. 네 가지 요소.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화합을 이루며 사랑하는 그런 지체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요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성도, 요한복음 17장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